오늘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일정은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방문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과 김정은 위원장 숙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출발한 지 66시간 만에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자동차를 이용해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인 하노이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환영 인파를 향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잠시 뒤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엄청난 회담을 기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올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내일 저녁 단독 회담을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의 이번 2차 북미 회담을 시작합니다. 만찬장에선 공연도 같이 볼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두 정상은 모레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서명식까지 최소 5번 넘게 만날 걸로 전망됩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이 특별 사면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사면에선 사드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자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7개 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3등급 훈장을 추서받았지만 그동안 공적에 비해서 서훈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가로수에 철조망과 빨래건조대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화단과 보도블럭에 꽃집 상호를 적어놨습니다. 졸업식 철인 요즘 꽃다발을 팔기 위한 자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잠실의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이곳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베트남 동당역을 거쳐서 이 시간 하노이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몇 시간 뒤엔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내일 저녁 만찬으로 이틀 동안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합니다. 백악관에선 두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노이 현재 곳곳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첫 일정은 북한 대사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들어간 지가 벌써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대사관 앞에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지금 들어간 지 꽤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 약 40분 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취재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현재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은 그대로 입구 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주 하노이 북한 대사관은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오는 길만 남기고 지금 사방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차로 입구에 도착해서 내려 걸어서 이렇게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영철 부위원장 등 주요 참모들과 끼었습니다. 아, 예. 지난 1964년 김일성 주석의 방문 이후에 5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이곳을 방문한 겁니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첫 일정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응우엔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첫 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선택한 첫 공식 방문 일정지는 이곳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주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해서 도착한 곳이 북한 대사관이고 이곳에서 북한 직원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행보로 분석됩니다.
예, 북한 대사관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저희 취재진이 가봤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 2주 전부터 이 대사관 주변을 여러 차례 둘러봤습니다. 일찍부터 외벽을 새로 칠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경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저희 취재진이 다시 한번 들렀을 때에는 북한 대사관 앞에 있는 게시판의 내용이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은 물론 가장 맨 위에 위치해 있었지만요. 과수원이나 어업 관련한 활동 사진은 빠지고 위성 안테나라든가 공장 지도를 하는 공장에 도착해 현장 지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이라는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맞춰서 사진들을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오후 6시가 다 돼 가고 있고 서울은 물론 이제 8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늦은 밤은 아닌데 혹시 대사관 방문 이후에 다른 일정도 있을까요?
네, 물론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친선 방문한 만큼 응우엔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우엔 주석은 지난 24일부터 캄보디아 등을 순방한 이후에 오늘 들어옵니다. 아직 도착 소식은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응우엔 주석은 내일 오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미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현지 관계자들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응우엔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잠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나가 있나요? 김 위원장이 40분, 한 50분, 그보다 전에 대사관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떠났을 때 상황을 좀 전해주실까요, 김 기자?
네, 1시간 전쯤 이곳 호텔을 떠나서 이쪽 방향이죠.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이곳에서 1.5km쯤 떨어져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한 시간을 보면 4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예, 북한 대사관으로 떠나기 전에 호텔에는 한 6시간 정도 머문 것 같습니다. 뭘 했을까요?
네, 60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온 만큼 일단 식사를 한 뒤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내일부터 시작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진과 막판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도 이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시간으로 오후 한 1시경에 저도 그 호텔 앞을 지나갔었는데 1시경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태형 기자도 호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만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에 변경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정상의 일정은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후 1시쯤, 이곳 시간으로 오후 1시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떠나서 어디론가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상 일정은 정상의 그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움직여야만 그 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가 어제 뉴스룸 때 바로 호텔 앞에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오늘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비가 좀 삼엄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텔 바로 앞쪽 길 건너편에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텔 앞 바로 왕복 앞 바로 앞 왕복 4차선이 이렇게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을 중심으로 좌우로 30m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펜스가 있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텔 좌우로 몇백 미터 구간이 지금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경계 수준이 최고 등급으로 올라간 건 맞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어제보다 훨씬 더 늘어난 상태고요. 저쪽을 보시면은 장갑차가 배치가 돼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아, 김 위원장은 이 호텔 꼭대기층인 22층에 묵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는 만큼 경호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여기에 지상까지 완전히 차단되면서 일종의 요새처럼 됐습니다.
예. 저희도 아까 잠깐 호텔 앞에 들렀을 때 장갑차까지 있는 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안에는 뭐 아예 들어가 보질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분위기라도 좀 전해드린 게 있습니까?
네, 전해드린 게 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로비에 나타날 때마다 이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아예 여기서부터 출입이
자,
금지가
잠깐만요.
되고 있고 수수께끼조차
김태현 기자 잠깐만요. 예. 예, 지금 이 시간 현재 실시간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들어간 지 대략 한 1시간 정도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들어갔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북한 대사관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뒤에 김영철 부위원장 모습도 보이고 있고 경호원들이 지금 쭉 줄을 서서 경호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잠깐 비쳤는데 아마 지금쯤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화면으로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뒤에 좀 길게 차들이 늘어서 있는데 약간 오른쪽에 보이는 벤츠 차량, 좀 큰 차량이죠. 아마도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탑승을 한 상황이고요. 곧 북한 대사관 앞을 떠나서 숙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일정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보시는 장면은 그 유명한 V자 대형의 경호 모습이군요. 차량은 방금 이제 떠났습니다. 예, 한 시간가량의 주 하노이,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아마도 다시 숙소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숙소 앞에 김태현 기자가 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숙소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어서 다시 숙소로 들어갈 경우에는 김태현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를 다시 좀 연결하겠습니다. 아, 다시 또 화면이 나오는군요. 조금 전 모습입니다. 녹화된 영상인데 바로 조금 전, 불과 한 2, 3분 전의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시작될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전략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약 1시간 동안 머물고 대사관을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은 대략 한 2, 3분 전의 상황이고요. 잠깐 좀 떠나는 모습을 보죠. 앞뒤로 경호 차량들이 지금 늘어서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은 조금 앞쪽에 있었던 것 같군요. 타고 떠났고 지금 이 상황은 실시간 상황입니다만은 떠난 뒤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아직 그 해가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엔 좀 어둑어둑합니다만은 화면상으로는 조금 밝게 나오긴 합니다. 여기는 여전히 북한 대사관 앞이고요. 이 시간에 이미 이제 떠난 상황입니다. 다시 숙소에 나가 있는 김태현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나와 있죠?
네. 예,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김 위원장은 지금 대사관을 떠나서 아마도 숙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숙소 앞에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때와 크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숙소로 향한다면 아까 숙소에서 호텔 북한 대사관까지 갔던 시간이 한 차량으로 4분쯤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은 도착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은 이미 이 펜스가 이쪽 인도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이쪽 인원들이 다시 이쪽 인도로 빠져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아까와 상황이 같아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다른 데를 또 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그 현장 속에 이렇게 뚜렷하게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김태현 기자가 지금 그쪽 북한 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의 숙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한 뒤에 4분 뒤에 이제 북한 대사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는 그 사이카의 지금 사이렌 소리가 조금 들렸는데요. 아마도 예. 지금 아까 출발했던 장소와 반대쪽으로 지금 진입을 해서 아마 이 호텔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대략 한 5분 전쯤에 지금 북한 대사관 앞을 떠났는데 그 시간 정도면 도착한다는 김태현 기자의 보도였고요. 지금 저 뒤에 보면 사이카가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예.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다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분 전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있는 쪽으로 해서 북한 대사관으로 차량을 이동했는데 아마 또 지금은 그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반대쪽 차단선을 통해서 지금 호텔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차량이 지금 현재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아까와 달리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선두에 저 경찰 차량과 함께 그 사이카가 지금 이제 선두에 설 거고요. 그 뒤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 그러니까 벤츠 차량이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태현 기자, 지금 상황을 호텔... 좀 보면 저 정도의 네네. 차량 행렬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숙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뒤에 계속 경호 차량이 보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숙소로 복귀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군요. 사실 이 시간은 여기 시간으로는 6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마 다른 일정은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계속 호텔 앞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녁을 먹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북한 대사관을 한 1시간 동안 방문했다가 다시 멜리아 호텔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호 차량들이 앞에 쭉 줄지어서 오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은 정확하게 지금 식별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앞에 커다란 경호 차량들 뒤쯤에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호텔 앞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김태영 기자 좀 더 거기서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으로 보이는 벤츠가 방금 호텔 입구 쪽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호위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이어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텔 식사를 한 뒤에 뭐 휴식을 취하거나 내일부터 시작될 협상 전략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지난해 싱가포르 때 회담과 비슷하게 갑작스러운 이 외출을 해서 이 야경을 또 둘러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예,
지금 호위 차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예, 지금 차량이 도착해서 경호원들의 모습이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내리진 않았나요?
아마 보통 이 정상의 동선상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은 내려서 로비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로비에 나타나면은 그 직전에 이 호텔 측에서 완전히
예,
이 관계자 알겠습니다. 외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태현 기자. 아마 김태현 기자가 보는 각도보다 저희가 카메라로 보는 각도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도착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차에 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 그 V자형의 경호원들이 쭉 줄지어 서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내려서 자신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왔던 차량들이 뒤로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은 6시 한 6분 정도 됐는데 대사관에서 여기까지, 즉 멜리아 호텔까지의 거리는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불과 한 3, 4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그런 장소이고 아마도 그래서 이 멜리아 호텔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숙소로 정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리로 치면 정확하게 1.4km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곳에다가 숙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멜리아 이 호텔에는 원래는 미국적 언론의 프레스센터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숙소 정하면서 그 프레스센터는 옮겨가게 됐죠. 여러 가지로 이쪽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 숙소를 정한 것 같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차에서 내려서 숙소로 올라갔고 차량들, 경호 차량 포함해서 모두 호텔 앞을 일단은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태형 기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형 기자 들리죠?
네. 네.
언제까지 하노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까? 김 위원장은 3월 1일이면 떠날까요? 아니면 베트남과의 어떤 그 친선 방문 목적을 위해서 하루 이틀 더 머물까요?
일단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베트남과의 회담 일정을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다음 달 2일 동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 종일 이 통행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멜리아 호텔 측도 3일까지는 이 로비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해 운영할 거라고 밝혔는데 아마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최소한 다음 달 2일까지는 묵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 측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김 위원장의 해외 방문 일정을 보면 아마 이번 방문이 가장 길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열차로 떠나서 왔던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북한 대사관 말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우선 북미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과 그 인근에 영빈관이 있고요. 내일 만찬 장소로 꼽히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있습니다. 또 이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박린성 그리고 하롱베이와 하이퐁 등도 여전히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또 상황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물론 한 6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 시간으로 저녁 한 5시경, 그러니까 서울 시간으로는 저녁 7시경이 되겠습니다만 나와서, 호텔을 나와서 북한 대사관으로 갔다가 1시간 정도를 지내고 지금 다시 멜리아 호텔 자신의 숙소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에 평양을 출발한 지 66시간 만에 베트남 동당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곳 하노이까지는 거기서 차로 다시 2시간 30분이 더 걸리는 상황이죠. 몇 시간 뒤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서울 시간 10시 반 정도, 여기 시간으로는 8시 반 정도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곳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두 정상은 오늘 하노이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송화선 기자.
중국 기관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를 끌고 베트남 동당역에 들어섭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구름다리 발판을 지나 보반트엉 베트남 공산당 선전담당 정치국원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때 열차 문 뒤에 있던 통역관이 급히 뛰쳐나와 통역을 시작합니다. 김 위원장은 긴 여행으로 피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꽃다발을 건네받고 베트남 관계자들에게 반갑습니다며 인사를 건넵니다. 현지 언론은 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3,000km가 넘는 여행을 했는데 따뜻한 환영에 감사한다며 첫 소감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은 김일성 주석의 방문 이후 55년 만입니다. 역사 내부를 지나 김 위원장이 미리 준비된 방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고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합니다. 김 위원장의 차량이 서서히 이동하자 경찰차가 앞장섰고 호위 차량들이 뒤따랐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나가는 길목에도 꽃을 들거나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약 2시간 30분 후 김 위원장은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여자 어린이가 주는 꽃다발을 받고 22층 스위트룸으로 이동했습니다. 6시간 후 김 위원장은 숙소에서 나와 북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15분쯤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속속 하노이에 도착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막이 올랐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찾을 것이 유력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앞에는 서효정 기자가 지금 아침부터 가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자, 삼성전자 공장 앞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거의 들릴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오늘 공장은 평상시처럼 돌아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공장에 출근을 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행렬들을, 이 직원들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제가 여기 머물러 봤는데 공안들이 이 주변을 지키면서 뭐 경비를 서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경계가 그렇게 삼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현지 핵심 관계자는 저희 JTBC 취재진에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박린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시간 1시, 서울 시간 3시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간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혹시 박린에 있는 삼성 공장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불발이 됐고요. 근데 언젠가는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이곳 박린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유력하다고 보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또 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얘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앞서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이 삼성전자와의 경협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측이 삼성전자와의 경협을 대단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에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까? 서효정 기자가 삼성전자 박린 공장 내부 영상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공장 내부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 때문인지 조금 예민한 시기라면서 이 취재진의 방문은 불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나 휴대전화 등 이 IT 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만 4만 명의 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베트남 노동자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휴대전화를 조립하고 또 비닐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감수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삼성에서 예. 연간 생산하는 휴대전화의 절반, 그러니까 한 1억 5천만 대 정도 되는 휴대전화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서영정 기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수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소식을 보셨는데 이어서 숙소나 회담장 인근의 하노이 시내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만은 우선은 굉장히 좀 공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훨씬 더 나쁜 것 같고요. 그리고 덥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좀 서늘합니다. 좀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가혁 기자는 호안끼엠 호수 근처에 가 있다고 합니다. 호안끼엠 호수는 저도 오는 길에 이렇게 지나쳐 왔습니다만 굉장히 큰 호수이고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찾는 그런 일종의 이제 여가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가혁 기자 연결하죠. 어제 샀던 티를 입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북미 회담 분위기는 저도 이렇게 오늘 시내 좀 둘러봤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지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호안끼엠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호수를 둘러싸고 산책로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곳 하노이 시민들도 산책을 하러 또는 운동을 하러 자주 나오는 여가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형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하노이 더 시티 포 피스, 그래서 평화의 도시 하노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노이를 홍보하는 영상도 주말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가로등 곳곳에는 북한 인공기, 미국 성조기, 그리고 베트남 국기 세 개가 나란히 걸린 북미회담 홍보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반대편 건물 한번 비춰주시면요. 저쪽에 건물 옥상에 보면 천막에 또 조명도 보입니다. 바로 해외 방송사들이 북미회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마련한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예,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는 모습을 하노이 시민들도 다 지켜봤을 텐데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네, 이곳에서 한 10분 정도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 통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교통 체증이 심했는데요. 그래도 하노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아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기대감 찬 눈빛으로 김 위원장의 하노이 도착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그 대열에 있었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주변 도로 통제가 시작됩니다. 멜리아 호텔과 가까운 건물 2층에까지 시민들이 모이자 공안이 내려오라고 제지합니다. 곧이어 선두 오토바이가 등장하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생중계를 하거나 녹화를 합니다. 베트남 방송국 차에 고개 수준으로 매달려 촬영하는 북한 기자 모습도 보이고, 이어 김 위원장이 탄 벤츠 방탄 차량이 지나가자 시민들의 눈과 손이 더 바빠집니다. 교통 통제 때문에 하루 종일 호텔 주변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경비나 경호 관련 장비들은 또 다른 이색적인 볼거리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직장인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멈춰선 장갑차 앞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에 들어간 지도 3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하노이 시민들과 또 많은 관광객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김 위원장을 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티는 잘 입고 있군요.
네,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중계 시간에 직접 이 티셔츠를 한 가게에서 샀습니다. 베트남 돈으로 10만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천 원 정도 이걸 샀는데요. 제가 괜히 입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자 베트남 국영 영자 신문을 보면 이렇게 경제면 1면에 이 티셔츠 가게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고, 밑에 사진 설명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제 제가 전해드린 거랑 비슷하게 한 명 한 명 인쇄된 티셔츠보다 두 명이 같이 인쇄된 티셔츠가 더 잘 팔린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따르면 이 티셔츠 가게 말고도 식당 같은 곳에서도 북미 회담을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판매에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또 다른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려는 하노이, 베트남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재윤 기자, 첫 일정을 북한 대사관으로 잡았습니다.
네.
다른 데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김 위원장이 이곳에 도착한 뒤 두어 시간 뒤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어딘가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북한 대사관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오늘 오후부터 이 북한 대사관 앞에 이미 현지 공안들이 펜스를 치고, 예,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
북한 대사관은 뭐 아시다시피 이달 중순부터 이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곳에 방문하면 꼭 한번 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다른 곳을 방문했으니까 뭐 중국이죠. 다른 곳이라면 중국인데 중국에서 혹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3차 방중 때 바로 북한 대사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때 다른 국가를 방문해서 가장 먼저 북한 직원들을 찾은 건데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고요.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협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착 후에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녁 열차로 66시간을 달려왔고,
네,
차량으로 또 한 2시간 반, 그러니까 거의 한 70시간 가까운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취재진도 동당역에 이틀 전부터 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당역은 이곳 하노이 시내에서 약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도착을 앞두고 이곳이 전면 통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 취재진도 이틀 전부터 그곳에 내려가 있었는데요. 예. 실제 어제부터는 일부 구간을 차단한다는 그런 정부 공지가 나왔습니다.
예. 김 위원장 도착 때 혹시 뭐 눈에 띄는 다른 점 같은 건 있었습니까?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동당역 주변에서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시내 곳곳에서서 이 국기나 또는 꽃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손을 흔드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동당역 주변의 이 환영 인파는 베트남 정부가 주민 수백 명을 선발해서 일일이 어느 곳에 이 신원을 확인해서 환영 장소에 배치를 할지를 정한 뒤에 예. 배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가는 도로에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며칠 전부터 베트남 정부가 오늘부터 28일까지는 이곳이 닫혀 있어야 하고 실제 창문과 커튼을 닫고 그리고 높은 데 서서 손을 흔들지 말아라 이런 통지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서서 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같은 사회주의 국가고 네. 어떤 그 동료의식 이런 것들이 더 시민들 사이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죠. 물론 회담 장소가 지금 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일 수는 있습니다. 주된 회담 장소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당장 내일이 회담, 내일은 뭐 만찬과 함께 네.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틀 뒤인 모레는 오전에 정식 회담을 해야 될 텐데 그 회담 장소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정부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막판까지도 이 회담 장소뿐 아니라 숙소 그리고 여러 곳들 그러니까 방문할 수 있는 지역들이
예.
계속해서 이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좀 드물게 보는 경우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리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싱가포르 센토세 섬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하기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장소였지만 이곳은 일단 하노이라는 시내라는 어떤 장소 지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발표를 막판까지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긴 뭐 작년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여기는 동선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서 그건 뭐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드물게 보는 경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모두의 이목이 쏠린 열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주위를 그림자처럼 살폈습니다. 사실상 비서실장의 영향력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베트남 동당역에 멈춰선 열차에 환영인파와 취재진의 시선이 쏠립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자 환영단의 음악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등장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치마 정장을 입고 힐을 신은 김 부부장은 빠르게 길을 미리 살펴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분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뒤로 빠르게 내려오던 김 부부장은 길목에 서 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팔을 살짝 밀치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탈 방탄차 뒷좌석에 가방을 넣고 김 위원장이 차에 타자 곧바로 뛰어서 자신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선을 직접 챙기며 그림자처럼 최전방에서 김 위원장을 보좌한 겁니다. 김 부부장의 그림자 의전은 오늘 새벽 열차가 잠시 정차했던 난닝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담배를 피는 김 위원장 옆에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재떨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보여줬던 김여정 부부장의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역할이 베트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4박 5일 정도 이곳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은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가장 오래 머문 해외 방문국이 되겠죠. 일주일 이상 평양을 비우는 건 북한이 정상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신뢰의 크기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오랜 혈맹 관계입니다. 하노이에서 6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추모비에는 14명의 북한군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라는 뜻의 베트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14개의 묘비가 있습니다. 각각의 묘비마다 사망자의 한글 이름과 그리고 출생 연월일이 적혀 있습니다.
돈독했던 사이는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한때 악화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머무는 만큼 돌아볼 곳도 많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하노이의 관광 명소 바딘 광장입니다. 이 저편에 대리석으로 된 건물이 호치민 주석의 묘소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호치민 주석을 두 차례 만난 것처럼 김 위원장도 이곳을 들러 참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을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도 한밤중에 숙소를 나와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선대의 폐쇄적인 행보를 벗어나 정상국가의 수장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길게는 열흘 이상. 김 위원장이 이렇게 오래 평양을 비우는 건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이 없는 평양은 최룡해 부위원장이 지키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리 통치를 맡겨도 문제가 없다는 안정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에서 JTBC 신진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전용 열차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열차가 일정 지역에서 대기하거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을 할 때는 항공기를 이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용 열차는 국경을 오가면서 기관차의 색깔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지나갑니다. 베트남 동당역에 갔다 중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김 위원장 일행이 모두 내린 뒤 기관 점검을 마치고 다시 국경을 넘은 겁니다. 이 열차는 중국 내륙, 즉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베트남 접경인 중국 핑상역에서 기관 부분은 녹색 기관차로 교체됐습니다. 동당역에서 목격된 기관차는 노란색과 붉은색이었습니다. 영문약자 DF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가 사용하는 둥펑 기종입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갈 때도 둥펑 기관차가 쓰였습니다. 철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전을 위해 기관차와 일부 객차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둥펑 기관차 구간이 맞습니다. 중국 객차가 한 4량 정도가 딸려 있어요.
김 위원장이 귀국된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일부 구간만 열차를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광저우 등을 경유할 경우 여러 동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귀국된 일부 구간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에서부터 하노이까지의 66시간 열차 여행은 파격이었습니다. 4,500km 철로에 5m 간격으로 경호인력을 배치해서 최대 90여만 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종단 이동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밤사이 베트남 국경도시 핑샹의 삼엄한 경계 상황이 저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새벽 어둠 속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견인합니다. 폐차를 찬 사복 공무원도 총동원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국경도시 핑샹 도심부터 국경까지 20km 구간에 철로 인근이 봉쇄됐습니다.
단둥부터 이곳 핑샹까지는 4,500여 km입니다. 도심 지역과 교회 갈 것 없이 철로 5m당 한 명씩 경계를 세운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약 90여만 명이 전용 열차의 중국 대륙 종단을 위해 동원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058호 노란색 바탕의 붉은색 기관차가 핑샹 국경을 통과합니다. 객차 출입구에 영무원도 보입니다. 중국 시각 오전 7시 17분쯤 핑샹 시내에 진입한 열차는 9시에 이곳을 지났습니다. 핑샹역에서 정차해 기관차를 교체하거나 중국 당국이 환송식을 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믿음직한 후방역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적극적이며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는데 물자를 대거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철도국은 25일 하루에만 일반 열차 8편 이상을 임시 운행 중단시켰습니다. 급작스런 통보를 본 승객들의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전용 열차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핑샹 북동부 난닝역에 30여 분간 정차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잠시 내려 담배를 피웠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수행 인사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핑샹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외교에 나설 때마다 12명의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도 V자 대형으로 밀착 경호를 펼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베트남 동당역 밖으로 나오자 남성 여럿이 주변을 에워쌉니다. 짧은 머리에 큰 키,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스트라이프 넥타이가 눈에 띄는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입니다.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이 속도를 내자 이들도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양옆에 6명씩 경호원 12명이 재빠르게 V자 대형으로 차량을 호위합니다. 지난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당시에도 차량을 에워싸고 달리는 밀착 경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북한 노동당 소속 974부대 요원으로 주로 고위층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호 때와 달리 이번에는 10여 초가량 달리다 곧바로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좌석에 앉지 않고 차량에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엔 웰컴 투 베트남이라고 쓰인 명찰도 달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지난 24일 고려항공 수송기 편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먼저 도착했는데 책임자격인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밀착 경호는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박순입니다.
예, 저희들이 있는 곳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어느 호텔 테라스에 많은 다른 방송사들과 함께 세트를 이렇게 특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떨어진다면 좀 서늘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렇게 더운 곳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미 한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미세먼지가 풀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도 한 번도 보질 못했다고 해서 계속 좀 흐린 상태에서 이렇게 먼지가 좀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와서 들어봤더니 베트남의 오토바이가 무려 1억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지역에만 500만 대가 넘고요. 베트남 전국으로 치면 1억 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뭐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등록된 것이 20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는 오토바이가 많고 그것이 공기오염의 주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는 계속 그런 흐려있는 상태고 한데 글쎄요, 먼지나 날씨나 이것과 상관없이 북미회담은 좀 아주 깨끗하게 잘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 제작진이 마련한 특설 세트에서 지금 뉴스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워싱턴을 출발한 지 이제 17시간이 좀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용기에서는 트위터에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고대한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베트남 현지에 먼저 도착해 있는 핵심 참모들에게 실시간 보고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착 예정지인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던 김현기 특파원이 먼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노이바이 공항 바깥쪽에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뒷문이요. 바로 귀빈용 차량이 출입을 하는 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문을 나와서 바로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백악관 기자단은요, 이미 4시간 전부터 뒤로 보이는 별도의 건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격리된 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JTBC 취재진을 밖으로 나와서 약 200m 뒤쪽으로 보이는 활주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도착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에어포스 원의 도착 시간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2시간 반 정도 후인 한국 시간 밤 11시 15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활주로에 내린 뒤 별도의 행사 없이 바로 대통령 전용 차인 비스트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어트 호텔에 도착한 뒤 별도의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에어포스 원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지요?
예, 에어포스 원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월비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등이 타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는 이미 반나절 전인 오늘 오전에 하노이에 도착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는 이후 하노이 회담이 끝난 직후인 28일 저녁에 별도로 필리핀으로 향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존 볼튼 보좌관의 경우 국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에어포스원을 같이 동승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볼튼 보좌관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볼튼이 에어포스에 타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네, 강경파 볼튼의 경우는 그동안 대북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리비아식 핵폐기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존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 이런 저항감을 고려해서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존 볼튼 보좌관의 경우는 내일로 예정된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오전에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설치되기로 돼 있던 백악관 기자단의 프레스 센터가 급거 국제 미디어 센터로 옮겨졌는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는 원래 그 중요 행사 전에 뭔가 좀 트위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곤 하는데 이번에도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았죠?
예, 예상대로 트럼프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위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아주 건설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직전에 밝힌 트위터를 통해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항상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늘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에 나가 있는 김현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반나절 만에 끝난 1차 싱가포르 회담과는 달리 이번 2차 회담은 1박 2일 동안 열립니다. 두 사람은 최소한 5번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수미 기자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북미 회담의 흐름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해질녘 처음 만납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 정상이 27일 저녁 간단한 단독회담 이후 만찬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곁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앉습니다. 김 위원장의 배석자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는 북한과 미국 의전팀이 함께 시설을 점검한 오페라 하우스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공연만 본 뒤 인근 영빈관으로 이동해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8일에는 단독회담과 공식 오찬, 확대 회담을 거쳐 공동 서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산책을 하는 등 깜짝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낮 베트남 주석 총리를 연달아 만나고 모레 김 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미국으로 떠납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 머물며 북베트남 정상회담과 산업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예, 회담 일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왔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담장이 어디가 될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습니다. 물론 유력한 후보지에서는 오늘도 회담 준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소연 기자가 메트로폴 호텔 앞에 나가 있는데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제가 낮에 메트로폴 호텔을 잠깐 들렀다 왔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경비 병력은 서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우선 제가 호텔 바깥쪽부터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베트남 국영방송인 VTV의 중계차가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게 호텔의 연문인데 지금 무장 경찰이 지키고 있죠. 이곳으로 오늘 미국 측 관계자들이 장비를 들여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약 3시간 전쯤엔 폭발물 탐지반도 투입돼서 내부 정원 구석구석을 살폈고요. 이른 오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호텔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숙객이 아니면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투숙객들도 가슴에 게스트, 한국말로는 호텔 손님이라고 적힌 명패를 달고 있고 또 짐도 보안 검색들이 다 통과시켜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회담 장소로 매우 유력하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낮에는 아무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더니 호텔이 이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100년이 넘은 호텔이라고 하더군요. 좀 유서 깊은 오래된 호텔이고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그 오래된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뭐랄까요. 정상회담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좀 작게는 느껴지던데 어떨까요?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보시면 이게 하나의 건물 같지만 안에서 보면 기극자의 구조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찍어놓은 드론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구관과 신관 사이에 정원과 수영장 그리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식사를 하고 회담을 하고 산책을 하는 동선을 짜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그런 트여 있지 않아서 보안이 유리합니다. 이 12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이곳 하노이 시민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보다도 한 수 위로 친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이곳을 취재하면서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중간에 화면이 조금 고르진 않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국 정상 숙소에서 거리라든가 입지는 어떻습니까? 대략 한 가운데 정도 되진 않나요?
아, 가운데는 아니고요. 우선 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는 약 차로 8분,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상의 경우에 경험이 많은 미국 측 입장에서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곳은 만찬이나 행사장으로 쓰일 걸로 보이는 길 건너의 영빈관과 또 오페라 하우스와도 걸어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아까 120년 된 건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안내판을 보니까 1901년에 이제 세워진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사적인 의미도 꽤 있는 장소라고요.
네, 1901년. 네, 말씀하신 대로 1901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베트남 전 때 손님들을 폭격해서 숨겼던 그런 방공호도 보존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문이 잠겨 있어서 직접 안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평소에는 투어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호텔 전체가 하나의 작은 역사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또 1997년엔 맥나마라 전 미 국방장관과 응우엔꼬 탁 전 베트남 외무장관, 그러니까 베트남전의 주역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노이 대화라는 걸 했습니다. 비극을 막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김소연 기자가 지금 정상회담 장소로 매우 유력한 메트로폴 호텔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장
네. 예.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호텔을 산책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최소 5차례 이상 만날 예정인데 두 정상 간 친밀도를 보여주는 돌발 장면이 나온다면 회담 성과도 더욱 낙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8개월 만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의 첫 대면은 가벼운 환담 뒤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만찬이 포함된 게 이번 하노이 회담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두 정상이 와인과 콜라를 잔에 담아 건배할 경우 회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이튿날 정상 간 단독 회담으로 큰 틀의 합의를 한 후 참모들과 함께하는 확대 회담으로 빈 곳을 메워가는 방식은 싱가포르 때와 비슷합니다. 회담 중간엔 지난 싱가포르 때처럼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당시 두 정상은 배석자는 물론 통역도 없이 호텔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의전 차량 비스트의 내부를 공개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두 정상이 1박 2일간 만들어낼 새로운 드라마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옆을 누가 지킬지도 관심입니다. 1차 때도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에도 배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양과 하노이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간 스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배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도 두 정상은 단독회담 이후 확대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양옆으로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배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이 확대회담에 나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옆으로는 이수용 당 부위원장이 켈리 비서실장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맞은편엔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았습니다. 또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앞자리엔 이용호 외무상이 자리했습니다. 모레 열릴 예정인 확대회담에서 미국 측은 존 볼턴 보좌관 자리를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대신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백악관 풀기자단이 보내온 미국 측 수행원 명단에 볼턴 보좌관 이름이 빠져있는 데다 실무 협상을 주도해온 비건 대표가 배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비건 대표가 미국 측 배석자가 된다면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이용호 외무상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믹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회담이 임박하면서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공동 합의문 문구는 두 정상의 단독 회담에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노이 선언문엔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더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부분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미국이 제재를 어디까지 풀어주고 또 체제를 보장해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합의문에 영변을 포함한 핵물질 생산시설 전체, 그러니까 미래 핵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신고한다는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석유 쿼터 수입을 늘려주는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엔 연락사무소 설치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관을 두는 겁니다.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이 북미 두 나라의 종전선언이나 그 다음 단계인 평화선언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남북미 중,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정전선언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경우엔 핵이나 경제 등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문구를 넣을 걸로 관측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강조했던 일본은 2차 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성과가 있더라도 일본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나오더라도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비핵화가 합의문에 담겨도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강경한 방침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유엔 아동 기금 등 대북 인도 지원을 고려 중인 국제 기구에 일본이 낸 분담금을 북한에 쓰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마이니치는 대북 경제지원 카드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 아껴두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이하게 타협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등을 일본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도리어 재팬 패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이곳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에서 뉴스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노이 소식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소식을 또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가 됐죠. 이번이 두 번째인 문재인 정부의 특사는 사회 갈등 봉합과 약자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국 집회에 참가했던 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4,378명이 사면 복권됩니다. 정치인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7개 사건과 관련돼 처벌받은 이들이 포함됐습니다. 사드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나 쌍용차 파업 사태 관련자 등 모두 107명입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이 밖에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영자, 70, 80대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 같은 특별 배려 대상자도 포함됐습니다.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들도 사면됩니다. 다만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사범은 제외됐습니다. 사면 복권 여부가 주목받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강보드립니다.
예,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죠. 정부가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주서된 3등급 훈장이 공적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962년 유관순 열사에게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추가로 1등급 훈장을 서훈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김구 선생 묘역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삼 의사 묘역, 안중근 의사 묘역 등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3.1절 기념행사 때 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어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 큰 건물에는 폭 20m가 넘는 큰 태극기들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이상하다는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쪽은 홍이고 아래쪽은 청인데요. 저거는 그냥 뭐 강강 수월래 하는 모양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3, 4, 5, 6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모양이 다 다르네요. 뭐 시대별로 걸어놓은 것 아닐까요?
색깔도 달라.
색깔도 달라?
발표니망처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 개 중에?
저기.
저기 있는.
저기 있는 태극기요.
청룡지를 계양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네. 한국이 스스로 청나라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을 때 모두 다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마구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불렀죠.
예,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시계추를 한 달 전으로 돌려보면 유력 보수 주자들의 출마 선언에 기대감도 작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후보들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입니다. 5.18 망언 논란에 어느 유력 후보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황교안 대세론이 여전한 가운데 내일 나오게 될 전당대회 성적표는 한국당의 우경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운동을 마감하며 당대표 후보들이 던진 화두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미래 비전은 실종됐습니다. 대신 과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출마 선언 시기를 재던 때부터 색깔론이 불거졌고
이 좌파의 악정을 끝내야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당이 5.18 망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엔 후보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유공자 아닌 분이 뛰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라는.
진정한 그 5.18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들어온 분들까지라도 좀 살펴보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바지엔 탄핵을 부정하고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우경화 논란만 더 커진 가운데 한국당은 내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보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검찰이 300여 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면서 예비해서 자신은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민 불신이 큰데도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보석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조물주를 거론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장을 만들어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비해 자신은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보석 심사에선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되면 다른 법관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진술이라면 신빙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전 업무용 컴퓨터를 이른바 디가우징으로 폐기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디가우징이란 말은 퇴임 뒤 신문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였던 건강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석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 지난 금요일에 저희 취재진이 촬영한 강남의 한 클럽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흥 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유흥 주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강남 클럽과 바 20여 군데 가운데 14군데는 이렇게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입니다. 어지러운 조명 아래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이 클럽은 한때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과거 승리 본인이 직접 DJ 박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리홀딩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용도가 유흥지점이 아닌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유흥지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유흥지점은 이 재산세 또 중과세가 붙거든요. 그거 차이만 하더라도 굉장하거든요, 금액이.
JTBC 취재 결과 해당 구청에 수차례 민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영업 정지가 됐지만 과징금을 낸 뒤 다시 영업을 이어갔던 겁니다. 구청은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현장에 점검 갔을 때는 손님들이 뭐 춤을 추거나 뭐 이렇게 클럽처럼 그렇게 놀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없었어요.
강남의 또 다른 바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구석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는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곳 역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강남 일대 클럽과 라운지바 21곳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은 7곳뿐이었습니다. 유흥주점은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 부담이 무겁습니다. 음식값의 10%에 달하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더 내야 합니다. 1천만 원을 매출이라 가정하면 일반 음식점의 세금 부담은 90만 원 수준. 반면 유흥주점은 약 190만 원입니다. 80~90년대 가요를 틀어주며 젊은 층의 인기를 끈 밤과 음악 사이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춤출 공간이 있다며 개별 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업소 측은 전체 사업장 중 춤추는 공간이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7년 유흥업소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클럽과 라운지바는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합니다. 해당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적발을 하잖아요. 그런 행위가 없으면 잡아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리홀딩스 측은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했고 자세한 상황은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간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부산에서 전동 휠체어를 함께 타고 가던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숨지고 아들은 크게 다쳤는데 밤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어머니를 아들이 마중 나갔다가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부석창 기자입니다.
비극이 일어난 건 오늘 새벽 0시 10분쯤입니다. 좌회전을 하던 택시가 오르막길을 오르는 전동 휠체어를 치었습니다. 손 씨가 밤늦게 청소일을 마친 어머니를 마중 나갔다 벌어진 일입니다. 전동 휠체어에 탄 손 씨는 고단한 어머니를 무릎에 앉힌 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67살 이모 씨가 숨지고 아들 44살 손모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삼거리입니다. 가파르고 굽은 도로 구조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입니다.
밤엔 신호등도 거의 꺼져버립니다.
어둡고 A필러, 차체 이제 조금 가리고.
손 씨는 지체장애 5급, 어머니 역시 4급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어서 아들 챙겨야 되니까 상황이. 끝나고 나서 목욕도 시키려고 데려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지만 인도엔 장애물이 많아 도로에 내려서는 경우도 있어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향수 대신에 바디미스트를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니스프리 등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수분을 공급해주고 향기도 나는 바디미스트. 요즘처럼 건조할 때 몸에 많이 뿌립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데다가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유명 브랜드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HICC 성분이 나왔습니다. 향을 내기 위해 넣는 화학물질인데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들이마시면 호흡기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선 오는 8월부터 화장품에 HICC를 못 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용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지난해 10월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HICC를 쓴 화장품을 판매 중단하거나 리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네네, 향수 대신에.
좀 불안하죠.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소비자가 제품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향로 성분명을 나열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향료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프로스포츠에 몸담고 있는 여자 선수 10명 가운데 4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가운데 신고를 한 비율은 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고교 시절부터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낸 사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4년 동안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전직 유도 선수는
그동안 주로 언급된 스포츠계 성폭력 피해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마추어 종목 그리고 어린 학생 선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까지 다섯 개 분야 프로스포츠 종사자에게 성폭력 실태 조사를 했더니 선수 6명 가운데 1명꼴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성별을 나눠서 보면 여자 선수는 10명 가운데 4명꼴인 37.7%가 남자 선수는 5.8%가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코칭 스태프와 선배 선수가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권력관계에서 이어진 성폭력이 두드러졌습니다. 뚜렷한 수직적 구조 때문인지 피해자가 내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도 4.4%로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이 조사는 8천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응답한 사람은 920여 명에 그쳤습니다. 만나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는 조사였지만 여전히 성폭력 피해 여부를 알리기 주저하는 스포츠계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오늘 한국과 중국의 환경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모두의 관심사인 미세먼지가 의제에 올랐습니다. 중국 대책에 빠진 국내 대책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되죠. 일단 양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고 저감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후 니간지의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달 국장급 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한 양국 대기질 조기경보체계 구축 문제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국 장관이 서명한 계획에는 대기질 예보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주요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선 서울 등 17개 시도,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 상하이시 등 21개 성과 시가 포함됐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 대기질 예보 내용이 실시간 공유돼 우리 예보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사업 대상도 발전소와 제철소 등 대형 시설에서 중형 보일러 등 중규모 시설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서풍이 불면서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 또다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중서부 지역은 하루 종일 나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엔 구름이 잔뜩 끼겠고 남부지방은 저녁부터 비가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 먼지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요즘 대학가에선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학사모 쓰고 꽃다발 들고 찍는 기념사진은 빼놓을 수 없는 졸업식 풍경이죠.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좋은 자리에서 꽃다발을 팔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문제는 도를 넘어선 일부 업자들의 행태입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2월 말인 요즘 여러 학교들의 졸업식이 열리는 철입니다. 졸업식하면 꽃다발이 빠질 수가 없죠. 한철 대목이기 때문에 꽃을 파는 사람들의 자리 경쟁도 치열합니다.
꽃을 파는 사람들에겐 놓칠 수 없는 대목.
꽃다발 하나 사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들의 눈에 띄기 위해 꽃들을 진열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향해 꽃다발을 들어 보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둔 대학가. 지하철 출입구에 철조망과 책상을 쇠사슬로 묶어뒀습니다. 가로수와 전봇대마다 철조망이 묶여 있습니다. 가로등과 가로수를 쇠사슬로 이어 자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어 철거도 어렵습니다.
빨래 건조대와 좌판 등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물건을 쇠사슬로 전봇대에 단단히 묶어뒀습니다. 같은 장소에 각기 다른 두 개의 꽃집 상호가 적혀 있는 등 그냥 적어두기만 해서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합니다. 임시 좌판들이지만 자신의 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 자기가 했던 자리라고 하니까 싸움이 거죠.
욕설과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리를 차지한 사람에게 욕설을 써놓기도 합니다.
자리가 장사가 잘 되는 게 더 심해요. 욕하고서 유학 집어던지고 난리다니었어요.
길 위에 직접 자신들의 상호를 써둡니다.
보도블록 곳곳에 꽃집 이름이 진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화단에도 2019년 오랜 연도와 꽃집 상호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다시 와보시면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에 자리를 막기 위해서 써놓은 메모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도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부 업자들은 학교 안까지 들어와 꽃을 팝니다. 주차장에도 꽃 판매업자들이 펼쳐둔 의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그렇게 해놓고 간 건데요. 다 철거할 겁니다.
일부 업자들이 진입로까지 선점하면서 인근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진입로를 비워달라는 안내를 붙이고 신고까지 해봐도 소용이 없단 겁니다. 인근 꽃집 주인들의 불만은 더 큽니다.
저희 가게 요 앞에 와서 만 원이요 뭐 아무 쓰고 파시는 분이 한번 계셔.
그분이 약간
꽃을 파는 사람들에겐 한 해의 가장 큰 대목인 졸업식. 경쟁이 과열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의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졸업식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도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입니다.